오늘의 구약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어제 고속도로에 보니까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 해병대 군인들하고 책 이야기를 하느라고 토요일 포항에 자주 가는데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벌초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러고 보니 추석이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에는 연휴도 길지요. 올해 추석 명절과 함께 오는 긴 연휴는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가운데 쪼들리지 않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명절 끝이면 이혼을 하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보내는 것을 허락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좋아 이혼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에 동아일보에 대서특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아내 버리면 안 돼 그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깃발을 들고 동네 방네 시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잡아들이라고 검찰에 고발할 작정이었을 겁니다.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멋지게 받아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야 이놈들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고 하기는 했지.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 놈들이 하도 못돼서, 못된 놈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함부로 아내를 차버려서 그 불쌍한 여자가 오도 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혼 증서는 써주고 해라 그렇게 말한 거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모세가 이혼할 때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랬습니다. 물론 죄 없는 여자 버리는 거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자 해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혼 증서라도 있으면 과거가 입증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느 가문에서 누구랑 같이 살다가 어떻게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덜합니다, 좀. 그렇지만 그것도 없으면, 이혼 증서도 없으면 과거를 모르는 여자, 근본 없는 여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때때로는 창녀 취급을 받아서 어디 가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궁녀 지책으로 최소한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증서라도 써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웬만하면 함부로 이혼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이혼하는 분들도 꽤 많아졌고 그게 죄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이혼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혼 말이 나왔으니까 예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년쯤 된 여자가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당연히 묻겠죠. 이혼을 하시려는 이유가 뭐죠? 여자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저는요, 15년 전 어느 화창한 봄날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죠. 예식장 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옷차림은 또 어찌나 화사하든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끌고 가니까 변호사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그거 됐고요. 이혼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어느 여름 뜨거운 날에 첫 아이를 낳았죠. 저를 쏙 닮은 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참 얘기를 끌고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제야 여자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간단합니다. 남편하고는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랬답니다. 빨리 요점을 말하라고 다그친 것을 보니까 그 변호사는 10중 8구 남자였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대화를 할 때 그래, 요점이 뭐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 쪽은 아무래도 여자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은 논리적이지가 않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여자가 정말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의 논리와 여자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 구사 방식도 다릅니다. 말을 할 때 남자들은요, 대개 요점을 먼저 말하고 필요한 경우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짧지요. 그런데 비해서 여자는 보통 상황 설명을 먼저 쭉 하고 요점은 뒤에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밖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남자는 집에 들어와서 아이 오늘 교통사고 났어. 그래가지고 뭐 몇 프로 내가 얼마 물어줘야 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말하는 방식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내가 오늘 백화점 멀리 갔는데 물건을 다 사고 밖으로 나왔지. 그리고 어디 어디를 또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났지. 그렇게 쭉 끌고 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접촉사고가 났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데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모르고 남자들은 자꾸 다그치지요. 그래서 요점이 뭐냐고. 그런 남자는 꽉 막힌 남자입니다. 거꾸로 남자한테 긴 설명을 요구하는 여자는 욕심 많은 여자입니다. 남자들이요, 남편이 아내를 또는 뭐 남자가 애인을 상대할 때 가장 난감해하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자가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내가 이러저러해서 기분이 나빠, 화가 났어, 그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싸움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좀 해보겠는데, 아, 왜 그래? 이유를 물어도 도무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단단히 토라져 있다면 이건 참 대책이 없죠. 속수무책입니다. 아니, 왜 그래? 왜 그러느냐고 자꾸 다그치지만 여자는 웬만해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어쩌다 입을 여는 경우에도 몰라, 그것도 몰라, 뭐 그런 정도겠죠. 아마도 이것은 여자들이요, 자기가 화가 난 이유를 대놓고 말로 설명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생각하겠죠. 저런 바보같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돼? 너 바보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남자가 이처럼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많이 답답하죠. 화가 납니다. 이렇게 서로 뭐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서로 상대의 사고방식을, 상대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은 느껴야 된대요. 그리고 남자들이 하는 말은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자의 말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그렇게 자꾸 따지려고 들면 그거는 안 되고요. 거꾸로 남자의 말은 저게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게 아니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따지려고 한다거나 또는 거꾸로 여자가 남자의 말을 뭔가를 거기서 뭘 느끼려고 한다면 이건 피차 스트레스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 이거 가르쳐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국영수 다른 과목들은 열심히 가르쳐주지만 실제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주거든요. 한때 유명했던 일본 소설이 있는데요. 제목이 대망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죽음과 삶은 만인에게 똑같이 부과된 엄숙한 환희이며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과된 가혹한 형벌이다. 산다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환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기도 하다. 그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파멸시키든가 아니면 구원하든가 둘 중 하나다. 서로 열렬히 사랑을 하면 그것은 구원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모두 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사랑은 죽음과 삶의 양면성을 지닌다. 사랑은 요람이 되기도 하고 무덤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의 마음은 가장 넉넉한 빛을 퍼뜨리기도 하고 가장 깊은 어둠을 향하기도 한다.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환희가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 이것은 파멸이 되든가 구원이 되든가 죽음이 되든가 삶이 되든가 무덤이 되든가 요람이 되든가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든 가장 깊은 어둠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넉넉한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똑같은 인생의 변곡점이 대부분 다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형벌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환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파멸입니까? 구원입니까? 형벌입니까? 환희입니까?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인력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아담이 처음에 이브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사랑의 무한달콤함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서로 싸웠다, 서로 다퉜다 하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은 쫓겨난 뒤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죄는 졌지만 그래도 그 끈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사랑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진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저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늘 복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